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으로 가시어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울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울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예, 이정민 비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자렛, 여기서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을 말씀하시죠. 엘리사의 기적은 오늘 독서 열왕기 학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민족 장수였던 나아만은 나병 환자로서 이스라엘의 엘리사 예언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엘리사는 단지 요르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으면 병이 나을 거라고 지시를 했고 이에 나아만은 너무 허무하게 쉬운 치료법을 가르쳐 주었기에 오히려 따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는 사실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자신이 보아왔던 방법을 제시해 주시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만약 나아만이 자신의 고집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욕심대로 만족하려 했다면 그는 평생을 나병 환자로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충실한 부하의 도움으로 그는 결국 요르단강에서 씻는 것으로 병마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또 간청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 안에도 나아만과 비슷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며 내가 만들어낸 그 모습 안에서 나를 만족하는 하나님을 오늘 또 기다리고 찾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은총을 주십시오. 내가 오늘도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당신의 은총을 청합니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런 저런 은총이 또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 마음을 오히려 돌처럼 굳어지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에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던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체험할 때 우리는 이렇게 묵상하면 좋겠어요.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느님이시다. 오히려 우리가 찾고 있는 은총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시고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의로움, 기도, 선행 때문에 당연히 은총을 뱉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분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그분의 은총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또 깨닫지 못하지만 분명 우리를 위해 기다려주시는 그분께 다시 마음을 돌리는 하루, 그래서 그분의 은총 안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힘내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해봅니다. 아멘.
일본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가톨릭 전례력에 따라 오늘 교회는 제2수요일을 지내며 사순 시기를 시작합니다. 제2수요일이란 이름은 이날 교회가 미사 중에 참회의 상징으로 제 축복과 제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행하는 데서 생겨났습니다. 이날 예식에서 사제는 지난해 주님 순환 성지 수일에 사용했던 나뭇가지를 태운 제를 축복한 다음 그 제를 예식에 참여한 신자들 머리 위에 얹거나 이마에 십자 모양으로 바르며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또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삶과 죽음이 하느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달아 자신의 삶을 바꿔 하느님께로 향하도록 일깨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날 신자들은 회개와 참회의 뜻으로 금식과 금욕을 지켜야 합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해냄에서 펴낸 정호승의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가운데 아직도 세뱃돈을 받고 싶다. 어릴 때는 설날이 오기를 왜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설날 하루를 위해 1년을 기다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날이 되면 어머니는 설빔으로 미리 마련해 놓은 새 옷과 새 신을 손수 입혀주셨습니다. 내복도 꼭 빠지지 않고 마련하셔서 한 번은 나를 발가벗기고 입혀주신 적도 있습니다. 설날 아침에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면 세뱃돈도 두둑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엔 부모님이 학용품값 외에는 돈을 주시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설날에는 세뱃돈을 두둑하게 주셨으니 설날이 기다려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설날은 소득이 아주 큰 날이었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설날이 1년에 서너 번 있기를 바랐습니다. 엎드려 절 한 번 하는데 돈까지 얻을 수 있으니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절을 하고 세뱃돈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순이 넘은 지금은 기다리지 않았는데도 설날이 찾아와 설날이라는 감흥조차 사라집니다. 흐르는 세월의 강물에 공연히 인간이 빚금을 그어 설날이라고 한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렇지만 설날 아침에 가슴을 활짝 펴고 심호흡을 해봅니다. 서둘러 방석을 깔아드리고 부모님께서 나란히 앉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배를 올립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내가 세배를 드렸을 때처럼 한결같이 새것으로 만원짜리 몇 장을 미리 봉투에 넣어두었다가 꼭 세뱃돈을 주십니다. 공손히 두 손으로 무릎 꿇고 받긴 하지만 어릴 때처럼 그렇게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릴 때는 세뱃돈을 받으려고 설날을 기다렸지만 지금은 늙으신 부모님께 세뱃돈을 받으면 공연히 마음이 슬프고 아립니다. 더구나 부모님 보시는 앞에서 아이들에게 세배를 받는 일은 정말 쑥스럽습니다. 아이들도 어릴 때처럼 세배 자체보다 세뱃돈에 관심이 더 많을 것이므로 세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세뱃돈을 건네주면서 덕담도 건네야 합니다. 아직 세배를 드릴 수 있고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올 설부터는 아버님께 더 이상 세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계시니 세배를 드릴 수 있고 세뱃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배는 받는 일보다 하는 일이 훨씬 더 기쁩니다. 세배하는 일보다 받는 일이 더 많아지고 세뱃돈을 받는 일보다 주는 일이 더 많아졌지만 저는 아직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고 싶습니다. 세뱃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찾아뵐 웃어른과 스승이 아직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작하는 월요일 오전에 인사드립니다. 일상음악 산책 진행의 윤용선 바오로 신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느님과 깊고 친밀한 일치 속에서 사셨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 보면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가장 완전한 기도인 주님의 기도가 드러나고 있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을 느끼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사정과 어려움을 알고 계시죠. 그분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소망을 조심스레 아뢰었으면 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 정신 모두를 하느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바람도 중요하겠으나 하느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주님의 기도 정신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어려움들 하느님께 기도로 고백해 보시기도 하고요. 분명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 그레고리오 성가 끝기도에 나타나는 성물도 끝기도에 나타나는 곡이죠. 살베레시나 여왕이시여 사랑에 넘친 어머니 우리 생명 기쁜 희망이시여 라는 이러한 내용이 라틴어 텍스트로 연주되겠습니다. 알베 레지나라는 그레고리오 성가 감상해 보셨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타네모라 전망조은창 JMP로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ilo.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이 아흐레째 이어진 8일 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호소했습니다. 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성 베드로 광장에서 모인 신자들을 향해 3종 기도를 마친 뒤 분쟁이 확산되면 사랑하는 레바논 등 주변국들이 다시 한번 불안정에 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폭탄의 으르렁거림이 멈추고 무기가 침묵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열리도록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교황의 레바논 언급은 이번 사태를 틈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해 강도 높은 군사작전을 벌이며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황은 지난 5일에도 국가 지도자들이 죽음의 계획을 버리고 군비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역시 지난 4일 어떤 국가도 예방전쟁을 할 권리가 없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판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내각 동료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으며 국민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는 뉴스토크 ZB와의 인터뷰에서 내각 동료 중 누구도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재고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모든 동료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Taxpayers Union과 여론조사기관 크루시아 마켓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후 그의 리더십에 대한 추측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국민당의 지지율은 28.4%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달 조사보다 약 3%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반면 노동당은 34.4%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녹색당은 10.5%, 엑스당은 7.5%, 테이파티 마오리 3.2%로 모두 상승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퍼스트는 9.7%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 결과대로라면 중도좌파 진영은 61석을 확보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반면 현재 연립정부 진영은 59석에 그쳐 과반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주 부동산 경매에서 매물수와 낙찰된 주택수 모두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경매장은 3월 첫째 주에도 여전히 활발한 분위기를 보였지만 매물수와 낙찰률 모두 전주와 비교해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부동산 매체 interest.co.nz은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의 한 주 동안 뉴질랜드 전역에서 진행된 538건의 주거용 부동산 경매를 모니터링했는데 이는 전주 562건보다 24건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202건이 경매 현장에서 낙찰됐으며 이는 전주 219건보다 17건 줄어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낙찰률은 39%에서 38%로 소폭 하락했으며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낙찰률이 40% 아래로 떨어진 것은 3주 연속입니다. 올해 여름 경매 시즌 초반 3주 동안 낙찰률이 42%에서 45% 수준으로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흐름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시장에 대한 신중한 분위기가 여전히 구매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홍역 확진자의 이동 경로에 국회의사당 가이드 투어가 포함되면서 보건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확진자는 지난주 특정 요일에 국회 투어에 참여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시간대 방문객과 직원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홍역은 공기를 통해 전파될 만큼 전염성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당국은 즉시 국회를 주요 관심 장소로 지정하고 당시 투어 예약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 격리 및 증상 발현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보건당국은 이번 사례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MMR,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 접종 기록이 불분명한 시민들에게 신속한 예방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고열이나 발진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전화로 먼저 상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집단 감염 우려를 높이고 있으며 당국은 추가적인 노출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진자의 세부 동선을 정밀 조사 중입니다. 뉴질랜드의 노령연금 NZ슈퍼는 자산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모든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많은 이들이 왜 부유한 고소득자들에게까지 세금으로 연금을 줘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만 경제 전문가 수잔 에드먼즈는 이에 대해 몇 가지 실질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우선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기 위해 개인의 자산을 일일이 조사하는 자산조사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입니다.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식이 행정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며 자산조사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사람들이 저축을 하지 않거나 자산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자들은 평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왔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것이 공정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득자가 받는 연금은 다시 소득으로 간주되어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국가 입장에서는 지급한 돈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회수하는 효과를 거둡니다. 결국 뉴질랜드의 연금 제도는 낙인을 받지 않는 보편성을 통해 노인 빈곤을 방지하는 동시에 복잡한 관료주의적 비용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세대 간, 계층 간 사회적 계약으로서 기능하며 뉴질랜드 경제 안전망의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뉴질랜드 일부 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연료 가격 비교 앱인 게스피의 데이터에 따르면 카피티와 와이카나 등 일부 주유소에서 95옥탄 휘발유 가격이 이미 3달러를 돌파했으며 고립된 지역인 폭스글레이셔 등지에서는 3.0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이란과의 갈등 등 중동 정세의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및 정제유 비용의 상승입니다. 뉴질랜드는 정제된 연료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시장의 변동성이 국내 펌프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일반 가계의 예산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인층이나 매일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 하는 서민들은 예산을 맞추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업계 전문가들은 연료비 상승이 단순히 주유소 가격에 그치지 않고 모든 운송 및 물류 비용으로 전이되어 결국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당분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 앱을 활용해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거나 불필요한 차량 운행을 줄이는 등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질랜드 정계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 가능성에 대해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결코 사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 하락과 연립정부 내 파트너들과의 정책 갈등으로 인해 리더십 위기설이 돌자 럭슨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의 직책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없으며 국가를 변화시키기 위한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뉴질랜드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과 물가 상승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하며 연립정부의 결속력에도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이 기업 경영 방식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결과 중심적인 국정 운영이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며 교육, 보건, 경제 분야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계속해서 매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노동당은 정부의 정책이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고 공세를 높이고 있으며 여론의 향방 또한 럭슨 총리의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사퇴설 부인은 당내 결속을 다지고 반대 세력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되지만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와 정책 성과가 그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인권단체 Amnesty International은 소셜미디어로 인한 피해 문제와 관련해 기업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질랜드 의회 특별위원회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소셜미디어 피해를 조사한 뒤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온라인 안전을 감독할 독립 규제기관 설립을 정부에 권고한 가운데 인권단체도 이러한 조치를 지지했습니다. 위원회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온라인 플랫폼 안전성을 감독하는 국가 규제기관 설립, 딥페이크 기술 규제 등 여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아우테아로아 뉴질랜드의 리사 우즈는 온라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과 규제의 효과를 점검할 독립적인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주는 규제기관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려면 소셜미디어 기업에 벌금이나 제재를 부과할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주는 특히 플랫폼이 이용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이거나 유해한 콘텐츠를 확산시키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제 엠네스티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단순히 청소년을 플랫폼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책임을 청소년과 부모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위원회를 이끈 국민당 의원 칼 베이츠는 보고서가 청소년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겪는 피해가 심각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세계적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향후 해당 권고안을 검토해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 어제에 이어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은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바람이 많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선지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조은창, JMP로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또 성경약방을 진행을 맡게 된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저는 성서모짜리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좀 성경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또 하느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지 그것들 전달하는 강사 신부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얼마 전에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이 OTT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옥이라는 걸 좀 봤는데 거기에 이 지옥이라는 거를 제가 시즌 1과 2를 좀 보면서 아 이게 지옥을 만드는 게 신이 아니라 인간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아 무엇이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지를 조금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또 다음 주하고 해서 지옥을 만드는 게 무엇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함께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조금 알려드리면 아 우리가 이 세상을 지옥이 아닌 아름다운 천국으로 좀 바꿔내는 게 좀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선택한 성경 구절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도 있다는 말입니까?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요셉과 그 야곱의 형제들 간의 관계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아버지인 야곱이 죽다 보니까 형들이 두려워서 요셉이 복수를 할까봐 두려워서 요셉에게 달려가는 와중에 건들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뭐 유언을 남겨주셨다 막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뭐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사실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창세기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본다면 창세기 저자가 하고 싶은 아주 깊은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좀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좀 아실 것 같은데 창세기 흐름을 좀 생각해보죠.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을 결국 어기고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써 어떻게 되죠? 동산에 추방이 됩니다. 추방이 되면서 첫 번째 벌어지는 일이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아담의 족보가 나온 다음에 창세기 6장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간은 하느님께서 아름답게 만든 세상을 악이 가득 찬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 창세기 저자는 전해줍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그러고 있죠. 저번 달에 제가 좀 뉴스를 보았는데 인간의 개발로 인해서 멸종된 동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는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있었는데 인간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자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야생동물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멸종동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잘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거를 파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악이 많아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과연 이걸 두고 보실 것인가? 라는 겁니다. 두고 보지는 않겠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6장 7절부터 8절에서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라고 하지만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의 눈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를 통해 세상을 다시금 만들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쓸어 없어버리시는 그 하느님의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보면 성경 저자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더 노아를 선택했다는 것에 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봐요. 인간이 악을 행해서 이 세상을 나쁘게 만들면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아를 또다시 인간을 또다시 선택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창세기 앞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와 좀 결부시킬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들을 비추신 다음에 사람에게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를 좀 보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이름이 됩니다. 이렇듯 하느님의 협조자 역할을 했던 이가 바로 사람인 것이죠. 결국 하느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악으로 가득 차게 한 이들이 인간이긴 하지만 인간을 통해서 다시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협력자로 인간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 선택에 협력자로 살지 반역자로 살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느님은 인간을 협력자로 선택해서 이 세상을 다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노아를 선택한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 마지막엔 또다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노아의 제사와 하느님의 다짐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자 노아는 주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번제물을 골라 그 제단 위에 바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그 향례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이 하느님의 마음이 등장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뜻을 품기 마련.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번에 한 것처럼 다시는 어떤 생물도 파멸시키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여기서 느껴질 수 있는 건 하느님이 후회하시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후회하시는 게 어떤 것이냐? 그래, 내가 왜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했는가? 라는 후회인 것이죠. 어찌 보면 이 후회하시는 마음은 진짜 하느님이 후회하셨을 거야 라고 사건 보도 형식의 내용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저자는. 오히려 하느님의 속성, 즉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묘사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성경 저자가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 또한 탈출기에서도 또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탈출기에 보면 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데 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난 거를 이 우상 숭배를 해서 왜 금송아지 만드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하느님이 노하셨고 그런 가운데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대목이 탈출기 34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그곳에 서시어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모세 앞에 지나가서 선포하시는데 잘 들어보셔요.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이시다.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 그러나 벌하지 않는 채 내버려 두지 않고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 손자들에 걸쳐 3대 4대까지 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벌하는 부분도 있지만 앞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하느님은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이에요. 분노에 더디시고. 어찌 보면 하느님의 첫 번째 속성은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씩 이런 하느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죄와 악행을 처벌만 하시는 분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옥이란 들어봐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몇 날 며칠에 지옥에 갈 거다라고 이제 고지라는 걸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했더니 지옥은 벌받는 사람만 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인간은. 그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의 고지를 받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자꾸 단정을 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죄인일 거라고 자꾸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고지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하느님 앞에서 어떤 하느님이라기보다 신이죠. 신에게서 어떤 큰 죄를 졌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인만 가는 공간이야라고 정의를 내리다 보 잘못된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자비하는 힘으로 본다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아 죽은 다음에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지옥을 벌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근데 문제는 인간이 벌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안 좋게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다시 창세기로 다시금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느님의 첫 번째 속성은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이다 보니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 물로서 세상을 딱 휩쓸었더니 파멸시켰더니 하느님께서 후회하시는 거죠. 그죠? 그에 후회하시면서 노아와 이제 계약을 맺게 되십니다. 이 노아의 계약은 이 창세기 9장에 나타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이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계약의 모습은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계약을 했지만 이것을 좀 더 크게 본다면 파멸을 통한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하느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다 보니 이제 파멸로서의 어떤 심판 모세는 끝나버리고 이제 오히려 심판보다는 모범생 아브라함을 인간을 또다시 선택하셔서 모범생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생을 다시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 창세기 저자는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곁에는 하느님을 단순히 심판의 하느님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설명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팻말을 듣고 있는 분들이 딱 그런 부분의 어떤 상황이겠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옥도 이 지옥의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지옥이라고 하는 고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항변하지만 그 지옥의 고지를 관찰하던 뭐 거기서 이제 새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야 넌 죄인이야 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하느님께서 너에게 심판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심판을 받아들여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화자촉이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더욱더 극단적입니다. 그 고지를 피하려는 사람들을 폭력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더 죽이려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거기에 이제 소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사람들의 고지를 받은 사람들이 죄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 안에서 그들의 흔적들을 지워주고자 노력하는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조금 이 세상에서 알아보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심판의 하느님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어찌 보면 하느님께서는 이 노아의 계약, 아브라함의 계약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방향, 파멸을 통한, 심판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이 모범생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인간은 언제나 악을 꾸밉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도 있고 또 라반은 자신의 딸을 원하는 야곱을 속여서 일을 더 시키기도 하고 또 시메온과 레위가 하모르와 하모르의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야곱의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 상인에게 팔아먹는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 악을 꾸미는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악을 꾸미는 이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언제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선으로 바꾸시고자 노력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창세기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봐야 하는지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래 두 곡 정도를 함께 들으면서요. 잠시 우리가 하느님의 구원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 넘버입니다. 제이슨 도노반의 목소리로 Any Dream Will Do 함께 듣겠습니다.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 넘버 제이슨 도노반의 목소리로 Any Dream Will Do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창세기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그냥 창세기 저자가 창세기 안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흐름들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언제나 악을 꾸미지만 하느님이 이것을 다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사건도 한번 우리 탈출기 한번 광야의 사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의 어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었지만 이집트 파라오는 회개를 하지 않고 결국 하느님께 더욱더 마음이 다쳐져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폭력으로 또 다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께서는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맏아들을 치시게 되고 이것 속에서 파라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홍해바다 안에서 건너게 되고 결국 구원을 맛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느님을 믿게 찬미를 드리고 감사를 드려야 하겠지만 탈출기에 나타나 있는 광야 사건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이 배고프다고 해서 하느님께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느님을 시험하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계명들, 십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가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들을 이끌어줄 신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까지 했던 게 바로 광야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안에서 하느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불평만 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물이 없다고 하느님을 시험하는 공간에서 마사와 무리바에서 물을 주셨고 또 우상 숭배까지를 한 이들에게 당신은 오히려 그들에게 좀 심판이라는 것을 내려주셨지만 오히려 당신의 모습을 오히려 더 알려주셨습니다. 그 당신의 모습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즉 분노에 더디고 즉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악과 악행의 잘못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 벌하지 않는 채로는 놔버려두지 않지만 그래도 하느님의 첫 번째 모습은 단죄하시고 벌하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벌써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찌 보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면서 그분이 구세주인 것이 드러났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할 심판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도구가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부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이 되어져야 할 인간은 오히려 하느님의 커다란 자비 안에서 오히려 자비의 은총 속에서 결국 죄악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으로 완전히 뒤바꿈된 게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거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의 은총으로 우리가 거저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이 어떻게 하셨는가가 이제 나오는데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사람들이 이전에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어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뭘로 바꿔놓으셨다? 속죄 제물로 바꿔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한 제물로 바꿔놓으신 거죠. 그 속죄 제물을 삼으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과 의로움이라는 선물을 전달해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심판을 받아야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인간은 아무리 악을 꾸미고 꾸며도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뭘로 바꿔주신 것이죠? 그렇죠. 선으로 다 바꿔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그건 아닌 것이죠. 언제나 인간은 악을 꾸미지만 선으로 이것을 하느님께서 바꿔놓으실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즉 파멸이라는 방식, 이게 물로 뭐 쓸어버리겠다라는 방식을 했지만 노아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노아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또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은 탈출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선택이 될 것이고요. 결국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악을 꾸미고 하지만 또다시 인간을 협력자로 선택하셔서 그 악을 꾸미는 것을 선으로 바꿔놓으신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하느님의 협력자로서 선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협력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누구로 다가오느냐면 성인 성녀분들이 있겠죠. 이 성인 성녀분들이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협력자로 부르시는 분들이 아마 성인 성녀들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어찌 보면 우리는 매번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죠. 과연 하느님의 협력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 어찌 보면 이러한 선택은 누구에게 맡겨져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각자에게 다 맡겨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 안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지옥을 간다라고 하는 고지를 받았을 때 결국은 이 사람을 우리가 연민을 통해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연민과 또 동정과 이런 거 안에서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줌을 해줄 수 있는 건 바로 인간들인 것이고 또 하나 단죄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수치감과 모멸감을 줄 수 있는 것도 누군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결국 연민과 동정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단죄와 심판을 통해서 지옥을 만들 것인가는 바로 인간인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협력자로 인간을 선택하심으로써 인간이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것인지 천국으로 만들 것인지 이런 선택의 자유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결국 악을 꾸미면서 이 선을 행하지 못할 때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상에 내려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들 안에서 성인과 성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선으로 바꿔내는 방식 안에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가시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과연 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할 것인가? 동참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것이고 그 동참했다면 그 안에서 우리도 좀 더 하느님의 협력자로서 선을 지향하고 또 선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에 대한 모습들 또 선이라고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그래 나는 선한 사람이야 그러니 너는 나쁜 사람이고 막 이런 식으로 또 단죄의 또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선함은 우리가 정말로 착해서 선함이 오는 것인가? 그러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악하지만 우리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셔서 그거를 아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것 안에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용서와 자비를 통한 선인 겁니다. 오히려 심판과 단죄를 통해서 단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자비를 통한 선이라는 것이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다 보니 용서와 자비를 통한 선 앞에선 나도 제가 선한 사람이여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원래 죄인이었는데 하느님의 커다란 자비 때문에 선 착한 사람으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이 더 큰 것이지 내가 뭐 잘해서 한 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좀 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커다란 자비와 그 사랑 속에서 우리도 그걸 본받고 다른 이들에게 좀 더 어떤 너그러운 마음 또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요즘에 뭐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극단화되면서 서로서로를 이렇게 비난과 비방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어떤 정치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우리들에게는 연민과 동정이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연민과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인간이 아주 극대화된 연민과 동정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다른 동물들도 연민과 동정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연민과 동정의 극대화된 모습들 은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글로도 표현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안에서도 그런 연민과 동정 안에서 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좀 더 내 마음속에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또 다른 이들의 아픔을 좀 더 보담아 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느님의 구원의 협력자로서 살아가는 또 다른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런 거죠. 내가 상처를 받으면 누군가를 크게 단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사순 시기에 뭘 하죠? 십자가의 길을 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구나라는 거를 보기 위해서 십자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은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분의 희생 덕분에 내가 나았고 그분의 희생 덕분에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라는 것에 대한 마음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 내가 잘났다고 누군가 나한테 뭐 이렇게 상처 입으면 심판하고 싶죠. 그럴 때일수록 나도 용서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느냐예요. 나도 심판받지 않았는데. 그죠?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상대방을 단죄의 방식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연민과 또 동정과 또 함께 그 아픔을 다독거려 줄 수 있는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이웃들을 좀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이 세상을 좀 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모습으로 좀 바꿔내는 데 좀 협력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 내가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하느님께 용서받았는데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서 그 용서 못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래 용서를 좀 용서의 마음을 또 그 사람 또 얼마나 아파서 나에게 상처를 줬는가라는 거 안에서 좀 더 연민의 마음들을 좀 가지고자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노래 듣고 오시죠. 제가 앞에서 탈출기를 이야기했다 보니까 탈출기가 생각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럼 이집트 왕자 OST입니다. 브라이언 맥나잇이 부른 빠더 들으시겠습니다. 이집트 왕자 OST 브라이언 맥나잇이 부른 파더를 들으셨습니다. 8354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 그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지는 미운 마음보다 연민을 가지라는 것 명심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민을 표현하고 함께하는 게 좋을까요? 길에 가다 보면 보이는 노숙자들에게 돈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혹시 내가 드리는 돈으로 술을 더 드시게 한다던가 하면 어쩌지? 망설이게 된다고 하시면서 저의 어떤 연민과 연대 경험도 궁금하다라고 8354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첫 본당 있었을 때 약간 허름하신 노숙자분인 거죠. 노숙자분이 본당에 잠깐 오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배가 고파서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삶을 좀 뭐랄까 단순히 돈만 주는 걸로는 이분을 이렇게 구해주는 마음이 아닌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새롭게 시설에 들어가셔서 좀 더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기다려보시라고 제가 그러면 사회복지기관 좀 아니까 거기를 통해서 형님이 그런 데도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잠깐만 기다려보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사회복지기관 전화번호 알려고 잠깐 사제관을 잠깐 들어갔다 오니까 바로 도망가서 안 계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동기 신부 중에 실제로 노숙자분과 살고 있는 저희 이제 동기 신부가 있어서 동기 신부한테 이 에피소드를 제가 알려줬어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았냐, 그 당시 때 그냥 돈을 주고서 끝내는 게 좋았냐, 아니면 나는 그냥 이 사람이 정말로 마음이 아프게 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던 마음에 사회복지기관 알려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 어떤 게 더 난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정작 녹차들과 살고 있는 우리 동기 신부는 형 그냥 그 사람이 원했던 건 그냥 몇만 원 받는 게 원했었을 거야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과도한 연민인 거죠. 과도한 연민. 어떻게 보면. 근데 그 과도한 연민도 내식인 거죠. 내가 깊은 내막을 보면 난 사제로서 난 착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어떤 뭐랄까 위아래? 깊은 내면을 보면 난 얘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도 깔려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때 제가 묵상했던 것은 이들이 그냥 돈을 주지만 한마디라도 내가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돈을 주었다면 차라리 사회복지관 알려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욕구도 채워주면서 오히려 이 사람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셔야 돼요? 라고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셔야 되고 라고 따뜻한 말이 오히려 더 이 사람들에게 더 좋았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길 가다가 노숙자분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그래도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라고 하는 이 격려의 말 한마디도 우리 이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꼭 노숙자뿐만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겁니다. 우리 가까운 주변에 공감받지 못하고 또 연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 가족들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아파? 뭐가 아파? 나도 아파봤어. 너는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가족들에게도 오히려 아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설사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래 아팠구나. 그래 너도 그래 괜찮아 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오히려 이러한 연대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가까운 가족에게 좀 더 연대와 연민 안에서 또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면 그냥 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라든지 그 사람의 격려의 그 한마디가 오히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 세상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함께 살아간다는 거 물질적으로 뭔가라고 뭐 도움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아주 조그만 말 한마디 또 조그만 공감의 한마디가 오히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63편 시편 다윗. 그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을 찾습니다.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합니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이 당신을 애타게 그립니다.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이렇듯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합니다.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저의 두 손 들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비계와 기름을 먹은 듯 배불러 환호하는 입술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합니다. 제가 잠자리에서 당신을 생각하고 야경 때에도 당신을 두고 묵상합니다. 정녕 당신께서 제게 도움이 되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 아래서 제가 환호합니다. 제 영혼이 당신께 매달리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내 목숨을 노리는 저들은 멸망으로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리라. 칼날에 내맡겨져 여우들의 몫이나 되리라. 그러나 임금은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는 이들은 모두 자랑스러워하리라. 정녕 거짓을 말하는 입은 틀어 막히리라. 64편 지휘자에게 시편 다윗. 하느님, 비탄 속에서 부르짖는 제 소리를 들으소서. 원수에 대한 두려움에서 제 생명을 지켜주소서. 악한 자들의 음모에서 나쁜 짓 하는 자들의 폭동에서 저를 숨겨주소서. 그들은 칼처럼 혀를 비어리고 독한 말을 화살처럼 시위에 매겨 무지한 이를 숨어서 쏘려 합니다. 느닷없이 그를 쏘고서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단단히 꾸며내어 덫을 놓자 무위하고서는 누가 자기들을 보려고 말해 댑니다. 불의한 것을 생각해내고는 말합니다. 우리는 준비가 다 됐다. 계획이 세워졌다. 사람의 속과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조은창 JMP로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제공입니다. 최근 뉴질랜드 정계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 가능성에 대해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재무부가 가계보험의 부담 가능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걸프 국가들의 이란 공격 방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하나롬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이 아흘째에 이어진 8일 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호소했습니다. AFP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을 향해 3종 기도를 마친 뒤 분쟁이 확산되면 사랑하는 레바논 등 주변국들이 다시 한번 불안정에 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폭탄의 으르렁거림이 멈추고 무기가 침묵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열리기를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교황의 레바논 언급은 이번 사태를 틈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해 강도 높은 군사작전을 벌이며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황은 지난 5일에도 국가 지도자들이 죽음의 계획을 버리고 군비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역시 지난 4일 어떤 국가도 예방전쟁을 할 권리가 없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판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내각 동료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으며 국민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는 뉴스토크 ZB와의 인터뷰에서 내각 동료 중 누구도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제고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모든 동료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택스페이어스 유니언과 여론조사기관 코리아 마켓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후 그의 리더십에 대한 추측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국민당의 지지율은 28.4%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달 조사보다 약 3%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반면 노동당은 34.4%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녹색당은 10.5%, 액트당은 7.5%, 테파티 마오리당은 3.2%로 모두 상승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퍼스트는 9.7%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 결과대로라면 중도좌파 진영은 61석을 확보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반면 현재 연립정부 진영은 59석에 그쳐 과반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주 부동산 경매에서 매물수와 낙찰된 주택수가 모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경매장은 3월 첫째 주에도 여전히 활발한 분위기를 보였지만 매물수와 낙찰률 모두 전주와 비교해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부동산 매체 interest.co.nz은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한 주 동안 뉴질랜드 전역에서 진행된 538건의 주거용 부동산 경매를 모니터링했는데 이는 전주 562건보다 24건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202건이 경매 현장에서 낙찰됐으며 이는 전주 219건보다 17건 줄어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낙찰률은 39%에서 38%로 소폭 하락했으며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낙찰률이 40% 아래로 떨어진 것은 3주 연속입니다. 올해 여름 경매 시즌 초반 3주 동안 낙찰률이 42%에서 45% 수준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흐름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활동이 여전히 활발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시장에 대한 신중한 분위기가 여전히 구매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홍역 확진자의 이동 경로에 국회의사당 가이드 투어가 포함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확진자는 지난주 특정 요일에 국회 투어에 참여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시간대 방문객과 직원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홍역은 공기를 통해 전파될 만큼 전염성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당국은 즉시 국회를 주요 관심 장소로 지정하고
당시 투어 예약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 격리 및 증상 발현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보건당국은 이번 사례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MMR,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 접종 기록이 불분명한 시민들에게 신속한 예방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고열이나 발진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전화로 먼저 상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집단 감염 우려를 높이고 있으며 당국은 추가적인 노출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진자의 세부 동선을 정밀 조사 중입니다. 뉴질랜드 노령연금은 자산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모든 거주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많은 이들이 왜 부유한 고소득자들에게까지 세금으로 연금을 주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만 경제 전문가 수전 에드먼즈는 이에 대해 몇 가지 실질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우선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기 위해 개인의 자산을 일일이 조사하는 자산조사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입니다.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식이 행정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며 자산조사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사람들이 저축을 하지 않거나 자산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자들은 평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왔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것이 공정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득자가 받는 연금은 다시 소득으로 간주되어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국가 입장에서는 지급한 돈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회수하는 효과를 거둡니다. 결국 뉴질랜드의 연금 제도는 낙인을 찍지 않는 보편성을 통해 노인 빈곤을 방지하는 동시에 복잡한 관료주의적 비용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세대 간, 계층 간의 사회적 계약으로서 기능하며 뉴질랜드 경제 안전망의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뉴질랜드 일부 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연료 가격 비교 앱인 게스피의 데이터에 따르면 카파티와 와이카나에 등의 일부 주유소에서 9호 옥탄가 휘발유 가격이 이미 3달러를 돌파했으며 고립된 지역인 폭스글레이션 등지에서는 3.0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이란과의 갈등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및 정제유 비용의 상승입니다. 뉴질랜드는 정제된 연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시장의 변동성이 국내 펌프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일반 가계의 예산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을 계속하는 노인층이나 매일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 하는 서민들은 예산을 맞추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업계 전문가들은 연료비 상승이 단순히 주유소 가격에 그치지 않고 모든 운송 및 물류 비용으로 전이되어 결국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당분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 앱을 활용해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거나 불필요한 차량 운행을 줄이는 등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질랜드 정계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 가능성에 대해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결코 사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 하락과 연립정부 내 파트너들과의 정책 갈등으로 인해 리더십 위기설이 돌자 럭슨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의 직책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없으며 국가를 변화시키기 위한 임무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뉴질랜드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과 물가 상승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하며 연립정부의 결속력에도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이 기업 경영 방식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총리는 결과 중심적인 국정운영이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며 교육, 보건, 경제 분야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계속해서 매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노동당은 정부의 정책이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고 공세를 높이고 있으며 여론의 향방 또한 럭슨 총리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사퇴설 부인은 당내 결속을 다지고 반대 세력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되지만 향후 발표될 경제지표와 정책 성과가 그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정치권에서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최근 여론조사 하락과 정치적 압박 속에서 사실상 마지막 고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전 국민당 수석 언론보좌관 자넷 윌슨은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당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것이 단순한 일시적 결과가 아니라 현재 총리와 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해당 조사에서 국민당 지지율은 28.4%로 전달보다 약 3%포인트 하락했으며 노동당은 34.4%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녹색당, 액트당, 마오리당 등도 다른 정당들도 각각 지지율이 오르며 정치 지형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정치평론가 리엄 히이어는 이러한 결과가 단순한 한 번의 조사라기보다 럭슨 총리에게 불리한 장기적 추세를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히히어는 특히 첫 임기 총리가 차기 첫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윌슨은 향후 전개될 가능성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럭슨 총리가 현재처럼 사퇴 가능성을 부인하고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당 지도부가 그의 거취를 논의하지만 결국 변화 없이 현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셋째는 지도부가 결국 지도자 교체를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그는 현실적으로 첫 번째 시나리오, 즉 럭슨 총리가 계속 지도부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록슨 총리는 사퇴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하며 내각 구성원 모두가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국민당과 뉴질랜드를 이끌 능력이 있다고 밝히며 지도부 유지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연이은 부진한 여론조사로 인해 당내 잠재적 경쟁자들이 지도부 교체 가능성을 계산하기 시작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소셜미디어로 인한 피해 문제와 관련해 기업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질랜드 의회 특별위원회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소셜미디어 피해를 조사한 뒤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온라인 안전을 감독할 독립규제기관 설립을 정부에 권고한 가운데 인권단체도 이러한 조치를 지지했습니다. 위원회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온라인 플랫폼 안전성을 감독하는 국가규제기관 설립, 딥페이크 기술 규제 등 여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의 리사 우즈는 온라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법과 규제의 효과를 점검할 독립적인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즈는 규제기관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려면 소셜미디어 기업에 벌금이나 제재를 부과할 권한도 같이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즈는 특히 플랫폼이 이용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이거나 유해한 콘텐츠를 확산시키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제 앰네스티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단순히 청소년을 플랫폼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책임을 청소년과 부모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위원회를 이끈 국민당 의원 칼 베이츠는 보고서가 청소년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겪는 피해가 심각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세계적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향후 해당 권고안을 검토해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중보건 전문가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현재 코로나19의 9번째 유행을 겪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변이보다는 면역력 감소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뉴질랜드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19 관련 입원 50건과 사망 19건이 보고됐습니다. 오타고 대학교의 마이클 베이커 교수는 지난 2022년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된 이후 코로나19 유행이 연평균 약 두 차례씩 발생해왔으며 뚜렷한 계절적 패턴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근 확산은 추가 접종 감소와 많은 사람들이 최근 감염되지 않아 면역력이 약해진 것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베이커 교수는 코로나19가 여전히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으로 연간 약 천여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며 이는 독감보다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6개월마다 부스터 접종,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가능하면 검사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롱 코비드가 체계적으로 추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정기적인 조사 등을 통해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상승과 고위험 지역에서의 보험사가 철수하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뉴질랜드 재무부가 가계보험의 부담 가능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2011년 이후 보험료는 물가 상승률보다 3배 빠르게 올랐으며 최근 한 보험사는 홍수 위험을 이유로 웨스트포트에서 신규주택 보험 판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번 검토는 민간주택보험과 정부가 보장하는 재해보상을 연계한 뉴질랜드의 오랜 자연재해보험 제도가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제도는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부담금을 내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합니다. 기후변화로 홍수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글로벌 재해보험 비용도 상승하면서 보험료는 계속 오르는 반면 보험 접근성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재무부는 자연재해 보험 제도가 첫 5년 동안 약 34%의 재정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향후 부담금 인상이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정부 보증에 의한 의존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뉴질랜드 자연재해 보험 제도의 부담 가능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미래 설계에 대한 더 근본적인 논의를 요구한다고 지적합니다.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아침 식탁 식품인 유제품, 꿀, 키위프루트는 대부분 해외로 수출되며 이는 뉴질랜드 경제가 글로벌 식품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유제품의 약 95%가 해외로 판매되며 2025년 수출액은 약 24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이 최대 구매국입니다. 이러한 수출 중심 구조는 국내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국제 버터 가격 상승이 뉴질랜드 소비자들이 슈퍼마켓에서 지불하는 가격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꿀 산업은 마누카 꿀 열풍 이후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서 호황과 침체를 반복했습니다. 2020년에는 생산된 꿀의 약 40%만 수출됐지만 현재는 수출 비중이 72%로 증가했으며 미국이 최대 시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키위프루트 생산의 약 95%도 해외로 수출됩니다. 뉴질랜드는 세계 최대 키위프루트 수출국이며 2025년 수출 수익은 약 4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주로 제스프리의 선골드 품종이 이끌었으며 주요 수출 시장은 중국, 유럽, 일본, 미국 등입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램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란이 아랍에미레이트 등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습을 지속하는 가운데 호주 정부가 걸프 국가들의 이란 공격 방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니 윙 호주 외교부 장관은 현재 시간으로 지난 8일 호주 공영 ABC 방송에서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가 이란의 공격을 받아왔다면서 우리는 지원을 요청받았으며 이를 신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윙 장관은 이란의 미사일 무인기 공격으로부터 걸프 국가들을 보호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왕 장관은 호주가 걸프 국가들의 어떤 종류의 군사 지원을 제공할지는 언급을 피하면서도 결정이 내려질 경우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현재 중동에 머무르고 있는 호주인 11만 5천여 명의 미 전례 없는 영사 지원 상위 위기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지속되고 있는 중동 정세 악화에 대응해 현지에 체류 중인 자국민 대피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보낸 전세기가 8일 오전 오만 무스카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날 밤 일본에 도착한 전세기에는 100여 명이 이상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또 다른 전세기는 지난 9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륙해 일본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일본인 여행자 등을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로 모두 수송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귀국을 희망하는 사람이 예상보다 많다고 판단해 전세기 추가 운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생산한 석유를 저장할 곳이 없어지자 쿠웨이트를 포함한 주요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량 자체를 줄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동네 주유소 기름값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 기구 OPEC 내 5위 산유국인 쿠웨이트가 석유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 위협을 고려해 원유와 정체 처리량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국영 석유회사도 저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해상 유전의 생산량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감산을 시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근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와 북해산 브렌트유 원유 가격은 배럴당 $90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46원, 경유는 1,967원으로 오름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보다 싼 주유소에는 차량이 수백 미터씩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30년 만에 도입을 검토 중인 석유 최고 가격 지정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영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NZ헤럴드, RNZ, 스타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71원 32전, 한국에서 보낼 때 880원 03전, 한국에서 받을 때 862원 61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 어제에 이어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바람이 많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15도, 낮 최고기온은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선재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성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좋은창 JMP로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오클랜드 푸드 엑스포 안내입니다. 최고의 음식과 음료를 선보이는 풍성한 주말 행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생산자들을 만나보고 신제품을 발견하고 특별 할인 혜택, 시식, 시연, 워크숍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겨볼 수 있습니다. 주류, 가전제품 및 주방용품, 수제제품, 베이커리, 음료, 정유, 케이크 및 디저트, 냉장 및 유제품, 데일리, 알레르기 유발 성분 미 함유식품, 과일 및 채소, 건강식품, 세계 각국의 식품, 식료품, 소스 및 조미료, 스낵 등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3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3월 15일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이벤트 파인더 스타디움 아거스 플레이스 와이루아 밸리에서 있습니다. 무료 비치 요가 안내입니다. 무료 해변 요가입니다. 바닷가에서 60분 동안 진행되는 모든 수준의 요가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3월 14일, 21일, 28일 토요일 오전 9시에서 10시까지 스테모아 베이 비치 이스트 사이드에서 있습니다. ROVA 사운드 스테이지 안내입니다. ROVA 사운드 스테이지에서는 축제 기간 내내 다양한 음악 공연, 팝업 스토리, 그리고 활기 넘치는 커뮤니티 활동이 펼쳐집니다. 점심시간에 가볍게 즐기는 공연, 석양을 배경으로 한 세션, 또는 주말 댄스 파티에 언제든 들러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3월 22일 일요일까지 12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아우테아 스퀘어 299 퀸 스트리트 오클랜드에서 있습니다. 카이파티키 컬처럴 페스티벌 안내입니다. 카이파티키 문화축제는 카이파티키 중심부에서 가파, 하카, 춤, 음악 및 다문화 공연을 선보이는 활기차고 무료인 지역사회 축제입니다. 3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티 카마타 머레이 백상 컬리지 로드 노스코트에서 있습니다. 캐시얼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